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먼저 제 자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7일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던 저는 4개월 만인 그해 10월 둘째 주에 강단에 복귀하면서 한 달에 세 번은 설교할 것이라고 교우님들께 약속드렸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초부터 작년 1월 말까지 계속된 방사선 치료의 여파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작년 중반기에 네 달 동안 설교를 중단해야 했고 하반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오늘까지 한 달에 두 번씩 설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 마음 속에는 교우님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송구함과 큰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인 4월 달부터 매달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한 달에 세 번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욱 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진 질그릇 파편처럼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한 바울은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에베소를 재방문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 어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열두 사람쯤 되는 그들 모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 시간에 걸쳐서 방언과 예언의 본질적 의미,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지금까지 방문하는 도시에서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재방문한 에베소에서도 우연히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직후에 그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든 회당은 전도의 거점으로 삼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를 재방문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간단한 이 본문 속에서 본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뜻깊은 만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던 고린도에서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잠시 에베소에 기항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기항한 배가 다시 출발하기를 배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에베소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바울로부터 난생 처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자신들과 오래도록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일정상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함으로써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자신의 약속대로 에베소를 재방문하여 회당을 다시 찾아갔다는 것은 회당에서 바로 그들을 다시 만났음을 뜻합니다.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오매불망 바울을 그리워하던 그들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어하는 나를 원수로 여겨서 내게 복수하려는 바로 그 사람을 도저히 피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반드시 대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회자 정리. 한 번 만난 사람은 헤어지기 마련이고 생자 필회, 살아있는 사람은 또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로 만나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가슴 뭉클한 감격 속에서 재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평소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만난 바울을 보고 기뻐하였다면 그것은 바울이 항해 중에 잠시 기항한 에베소에서 굳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을 배신하지만 사랑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지배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섬깁니다. 돈은 불의를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사랑은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으면 오늘의 친구도 내일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로 만나기 마련이지만 사랑을 쫓으면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재상봉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하나의 감격적인 만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재상봉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잠시 기항했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신을 붙잡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고린도의 천막 제조 사업가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매듭 짓고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려 하자 그들 부부는 아예 사업을 접어버리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과 함께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주님의 발과 손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잠시 귀향한 에베소에 그들 부부를 그대로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부부가 의도하거나 원한 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나 기차가 없었습니다. 교통수단은 선박이거나 도보였습니다. 배를 타고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한 바울이 도보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약도 없이 연고자도 없는 그저 잠시 귀향했을 뿐인 에베소에 정착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 부부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지역이 미전도 지역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도를 명분 삼아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되돌아올 때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에베소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베소에서 헤어졌던 바울과 재상봉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 좋은 곳을 향해서 에베소를 떠나버렸더라면 언젠가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수치심으로 바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자 정리, 한번 만난 사람은 헤어지기 마련이고 생자 필회,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 누구와도 재상봉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서는 사람의 만남을 통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의 회당을 다시 찾은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말 담대히 강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르레시아소마이가 헬라어 원문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날 때 이따금씩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부에 불과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마음이 굳어지다, 순종하지 않다는 동사도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석 달 내내 그들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하여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말 비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콜로게오는 욕하다, 저주하다, 모욕하다, 회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모욕하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표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굳은 마음, 불순종, 회방의 순서입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유연함이요. 죽음의 특성은 경직입니다. 어릴 때는 유연하던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 뻣뻣해지다가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본문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아예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는 바울이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배척해야 할 불순종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신이 굳은 마음, 불순종, 회방의 순서로 전개됨을 일러주고 있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른 믿음의 순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순서에 사용된 표현과 반대의 뜻을 지닌 표현의 배열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즉 믿음은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의 증인된 삶의 순서로 전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위해서는 농부에 의해 갈아 엎어진 밭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옥토가 씨앗을 삼키면 씨앗이 옥토를 먹으며 열매로 결실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그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견고한 믿음의 도약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석 달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복음을 배척하며 자신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선하게 타이르고 또 권면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회방꾼인 그들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미 주님을 영접했거나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2년 동안 계속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언급한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는 복음이 에베소에 국한되지 않고 에베소를 넘어 광활한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 인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의 유태인과 헬라인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있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 복음을 배척하고 모독하는 회방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계속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요 에베소에서 복음은 유대인 회당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요한 회방꾼들 덕분에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복음은 유대인 회당에서 벗어나 에베소를 뛰어넘어 아시아 전 지역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입니까? 구원받은 아시아의 유태인과 헬라인 가운데 그 누가 이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더욱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늘의 본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사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때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세상에서 출세시켜주거나 물질적으로 부요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곧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한 청년이 명동 성당에서 느낀 단상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이 있어 명동에 갔다가 오랜만에 명동 성당을 찾았다. 마치 거대한 금고와도 같아 보이는 돈이 쌓아 올린 빌딩 숲 사이에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당의 모습은 참 귀해 보였다.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사람들, 나도 덩달아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는 경건해 보였다. 하지만 몇 장을 찍다 보니 멀리서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십자가는 나와 카메라의 시야각에서 멀어지며 바로 앞까지 다가가자 십자가는 고개를 아무리 쳐들어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얼마 전 교회가 가야 할 곳은 사람 사이라는 글을 읽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십자가가 너무 높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만 선명하고 구체적인 십자가라니 가까이 다가가 올려본 십자가는 오히려 십자가의 왜곡된 형태였다. 높이 매달기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태극기를 높이 매달기만 한다고 애국심이 절로 고취되는 것이 아니듯 말이다. 십자가는 높이 매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으로 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높이 매달기만 할 뿐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십자가를 지려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려 하지 않는 십자가, 높이 매달리기만 한 십자가는 십자가의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2년 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프랑스 화가 고갱의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갱의 최고 걸작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였습니다. 특히 고갱의 3대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설교후의 환상, 황색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가 모두 전시되어 예술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특별한 전시회였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모든 작품이 경이로웠지만 특별히 제 마음을 끈 작품은 황색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사본으로 접했을 때에는 도저히 느낄 수 없었던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퐁타방의 가을 풍경을 그린 그 그림의 한 중앙에는 사지에 못이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갱이 그 그림을 그리기 이전까지는 모든 성화 속에서 사지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골고다의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높은 십자가를 고갱이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 황색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높은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으로 질 때에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추수를 앞둔 아낙네들이 골고다의 높은 언덕에서 평타방의 낮은 들판으로 내려온 사지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추수하리라는 결단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여러 건물에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물들, 옥상이나 외부 그 어디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양화진에서 외부로 드러난 유일한 십자가는 선교기념관 지붕 위에 부착되어 있는 자그마한 십자가인데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20년 전에 건립된 선교기념관의 소유주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100주년 기념재단입니다. 2005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직후에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양화진 언덕에 우리 교회의 십자가 첨탑을 높이 세우자는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던 것은 십자가는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삶으로 져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싫어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절했던 주님의 겟셋만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져야만 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기리면서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추스르는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높이 매달거나 십자가로 치장하려고만 했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를 치려 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잘못을 십자가의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십자가를 매달기만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생명 없는 장식품에 불과할 뿐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우리 자신과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당신 안에 있게 해주신 주님, 주님의 손길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돌처럼 굳은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헛된 욕망을 쫓으려는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돈을 목적 삼으면 돈이 많아질수록 나의 심령이 피폐해질 뿐이지만 십자가는 치면 질수록 내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됨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음을 나의 삶으로 확인하는 지혜와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에게 십자가 첨탑은 없어도 움직이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